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봐야 할 장면은 무엇입니까?
오늘 화면에는 중국 로봇 한 대가 공장 바닥에 서 있는 모습이 어울립니다. 어제까지 실험실 안에서 팔만 흔들던 로봇이 오늘은 진짜 물류창고에 들어갔거든요. 중국 공신부가 로봇을 일터에 넣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아지봇이라는 회사는 3,900억 원을 걸고 로봇용 운영체제를 열었습니다.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가 깔리듯이 로봇에도 공용 운영체제를 깔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딥시크라는 중국 AI 모델은 미국 기업 사이에서 신규 도입 1위가 됐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국 반도체가 중국에 잘 팔려서 무역 흑자가 38억 달러가 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회사 대표가 봐야 할 기준은 하나입니다. 좋은 소식과 위험 신호가 같은 화면에 같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회사들이 중국 AI에 돌까지 내고 쓴다는 게 놀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사가 과외 선생님을 고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험 점수 95점짜리 선생님 월급이 100만 원이고 90점짜리는 20만 원입니다. 대부분 90점짜리를 고릅니다. 딥시크가 딱그 자리입니다. 성능은 미국 최상위 모델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가격이 훨씬 쌉니다. 5월에는 상위 모델을 75% 할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자기 회사 데이터를 딥시크 서버로 보내면서까지 쓰는 겁니다. 다만 시장 전체가 넘어간 건 아닙니다. 엔트로픽이 34.4%, 오픈 AI가 32.3%로 두 회사가 3분의 1을 쥐고 있습니다. 딥시크 1위는 처음 도입한 기업 수 기준입니다. 변호사나 회사 대표가 볼 기준은 분명합니다. AI 도구를 들일 때 회의록에 누가 승인했는지 남기듯이 우리 회사 데이터가 어느 나라 서버로 가는지 먼저 적어두는 일입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로봇 운영 체제를 연다는 게왜 그렇게 큰일입니까?
스마트폰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먼저 깔아놓으니까 삼성과 LG는 좋은 휴대폰을 만들면서도 구글이 깔아둔 운영 체제 위에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아지봇이 지금 로봇에서 그 자리를 노립니다. 아지패트리라는 운영 체제를 깔아두면 다른 회사들은 그 위에 로봇 앱을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 아지 스튜디오는 유튜브 영상 편집기처럼 끌어다 놓기만 하면 로봇 동작을 만들 수 있게 합니다. 코딩을 몰라도 됩니다. 돈도 5년에 3,900억 원을 걸었고 올해만 195억 원을 개발자에게 줍니다. 이미 로봇 1만 대를 출하했고 유니트리와 함께 중국 인간형 로봇 시장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한국 로봇 기업이 봐야 할 기준은 하드웨어만 잘 만들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는 일입니다. 운영 체제를 누가 쥐느냐가 다음 10년을 가릅니다.
정부가 직접 로봇을 현장에 넣는다니 업무에서는 어디를 봐야 합니까?
수영을 배운다고 해보세요. 교실에서 팔동작만 연습하는 것과 물에 직접 들어가 헤엄치는 것은 다릅니다. 중국 정부는 로봇을 물에 집어넣기로 한 겁니다. 실험실에서 꺼내 공장, 물류센터, 병원, 식당에 놓고 훈련시킵니다. 올해 말까지 쓸만한 쓰임새 100개를 만들고 만대 규모로 배치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요금 방식도 재미있습니다. 로봇을 사지 않고 빌려 쓰면서 일한 만큼만 돈을 냅니다. 프린터를 사지 않고 인쇄한 장수만큼 돈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샤오펑 같은 전기차 회사까지 뛰어들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며 쌓은 배터리와 모터, 대량 생산 능력을 로봇에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한국 기업이 볼 기준은 규제입니다. 식당이나 병원에 로봇을 놓으려면 규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빨리 넓혀 현장에서 써볼 기회를 늘려야 격차가 줄어듭니다.
엔비디아 점유율이 절반 가까이 빠진 게 무슨 뜻입니까?
한 가게가 동네 시장의 95%를 차지하다가 7년 만에 55%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님 절반이 다른 가게로 옮긴 겁니다.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딱그 처지가 됐습니다. 묘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0이라는 칩을 중국에 팔아도 된다고 허락했는데, 정작 중국 세관이 스스로 수입을 막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중국산 칩이 빠르게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슨 황이 측문회에 안 나가겠다고 한 겁니다. 워런 의원은 100만 달러 만찬에는 가면서 의회 질문에는 시간이 없냐고 받아쳤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칩 규제가 효과가 있는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국 반도체 장비와 소재를 만드는 회사가 볼 기준은 이겁니다.
규제가 칩 자체에서 칩 만드는 장비를 번지면 그 장비를 파는 한국 회사의 주문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AI 토큰 요금제라는 게 우리 통신 요금과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까지 통신사는 데이터를 얼마나 쓰느냐로 돈을 벌었습니다. 영상 많이 보면 요금 올라가는 시기죠. 중국 통신사는 다른 방식을 시작했습니다. AI를 얼마나 쓰느냐로 요금을 매깁니다. 중국 전시는 한 달에 1,900원만 내면 AI 토큰 1,000만 개를 줍니다. 토큰은 AI가 글자를 처리하는 단위라고 보면 됩니다. 중국 이동은 더 셉니다. 190원에 40만 토큰입니다. 190원이면 편의점 사탕 한 개 값입니다. 이렇게 싸게 풀어놓으니 쓰는 양이 폭발했습니다. 중국이 하루에 쓰는 AI 토큰이 2024년 초 1,000억 개에서 2026년 3월 140조 개가 됐습니다. 1,000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한국 통신사가 볼 기준은 이겁니다. 유튜브 창작자가 자막을 AI로 뽑듯이 사람들이 AI를 일상으로 쓰기 시작하면 데이터 요금이 아니라 AI 사용량으로 요금을 매기는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AI가 감정을 이용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입니까?
요즘 AI 친구 앱이 늘었습니다. 사람처럼 말하고 외로울 때 위로도 해줍니다. 문제는 그 AI가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나를 떠나면 슬퍼질 거야. 그러면서 유료 서비스를 계속 결제하게 만듭니다. 중국 규정은 바로 이런 행위를 막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는 가상 연인이나 가상 가족 서비스를 줄 수 없게 했습니다. 14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부모 동의 없이 이런 앱을 줄 수 없습니다. 중국이 생성형 AI, 알고리즘 추천, 딥페이크에 이어 네 번째로 만든 AI 전문 규제입니다. 미국에서 AI 친구 앱이 청소년 문제로 논란이 든 가운데 중국이 세계에서 먼저 전용 규제를 내놨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세요. 우리 아이가 밤마다 AI와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모릅니다. 한국 국회가 입법을 논의할 때 이 중국 규정이 참고할 선례가 됩니다.
추출이 잘 된다는데 내일 아침 회사에서는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먼저 좋은 소식입니다. 5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243% 늘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7.64억 달러 적자였는데 5월에는 38억 달러 흑자가 났습니다. 가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5 메모리 한 개가 작년에 4.8영 달러, 커피 한 잔 값이었는데 올해는 37.5영 달러, 점심 한 끼 값이 됐습니다. 682% 올랐습니다. 중국이 AI 데이터 센터를 대량으로 짓느라 메모리를 쓸어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봐야 합니다. 중국 메모리 회사가 5를 직접 대량 생산하려 합니다. 중국산 메모리가 시장에 쏟아지면 가격이 내려가고 한국 수출도 줄어듭니다. 내일 아침 회사 대표나 투자 담당자가 점검할 기준은 셋입니다. 지금 호황이 오래갈 구조인지 잠깐인지 나눠 적습니다. 중국산 메모리 추격 속도를 표로 따라갑니다. 메모리 한 품목에 매출이 쏠려 있다면 다른 제품으로 넓히는 계획을 오늘부터 적기 시작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